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다 같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는 메르스라는 사태로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186명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만 38명이나 나왔고 경제적인 손실은 무려 10조에 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가 어떤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시켜서 하루 동안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3,000명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동족 집단 살해 사건은 성경의 여러 역사에서 어떤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웬만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더구나 이런 일을 주도한 인물이 모세라는 사실에 더욱 놀랍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만도 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애굽의 어떤 탈출 사건이 채 가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광야를 가로질러서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다고 하였던 모세를 무작정 기다리기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거나 혹은 아니면 모세를 그냥 버려두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 진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가 되자 결국에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까지 협박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금신상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절을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고 마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신상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여겨지는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멤피스,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인 아피스, 무네비스는 모두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했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시 금송아지 숭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를 향한 타성에 늘 처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어떤 절대절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죽인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말 세계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기 위한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감당해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전쟁 장소에서 포탄과 여러 가지 총소리가 맹렬히 퍼붓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속에서도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의무병, 의무병 하면서 병사들이 이 의무병을 찾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쟁 중에 총을 맞았다거나 포탄을 맞았다거나 하였을 때 부릅니다. 신체 부위 한쪽이 손상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무병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가 더 나오지 않도록 그 신체 부위를 지압하고 좀 더 상태가 심각하면 몰핀, 마약을 투약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사 환자가 구급대에 실려 후방병원으로 조치를 받습니다. 후방병원으로 도착한 이 환자는 이 의사들이 바로 수술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은 김간호사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바로 톱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의술용 톱으로 팔이든지 다리든지 손상되었던 그곳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전체가 썩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모두가 죽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문 입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 32, 26절에 보면은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빨리 여호와께로 나아라 그랬겠죠. 막 소리쳤겠죠. 모세는 확고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모세 편으로 레위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뒤로 섭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왔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모세의 절규의 외침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무엇이 큽니까? 예, 알고 지은 죄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몰랐을까요? 만일 몰랐다면은 모세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다 이곳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다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모세 당신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실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론은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세 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32장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인 자들은 같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구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친형제, 자매,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족 살인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이나 친족이나 형제에게 가서 많은 회유나 권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뭐 제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했겠죠. 빨리 나와. 큰일 난다고. 빨리 나와.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빨리 가자. 용서를 구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와, 제발 가자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저는 과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영화 10개에 나오는 모세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그 모세가 나왔었는데 모세는 그 장면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울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리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토록 가혹할까?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길은 기도 안 하면 못 가겠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라. 그리고 그렇게 며칠 전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제 안에 서슴없이 죄악된 욕심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도 안 하면 정말 이 길 못 가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리자. 스스로 다짐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 말씀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셨을까? 구원의 완성이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과 힘과 지혜로 지키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격한 결단 없이는, 철저한 회개의 결단이 없이는 구원을 얻기에 더욱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만몬입니다. 헬라어로 이 만몬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치고 이 금송아지에 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하지만은 바깥에서는 금송아지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는 그런 어떤 인터넷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치대와 의대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요 손자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예, 학원에 있겠죠. 제가 애들을 상태를 보니까 학원을 보통 몇 개를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4개 정도는 학원을 다닙니다. 아마 여기서 더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끝이 나면 아이들을 태우러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의 학원 시간, 선생님 이름, 돈은 얼마를 줬고, 밥은 무엇을 사줬고, 무엇을 먹고,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갔고,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 몇 명 될까요? 상위 몇 프로입니다. 상위 몇 프로라면 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청소년 사역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뭐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회라도 오게 하려면 선생님들 전화로 문자로 애걸복걸 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 아예 전화 수신 거부 차단해놨습니다. 평일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만나면 어떻게라도 빵이라도 햄버거라도 하나 사줘야 됩니다.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줘야 겨우 한 번 정도 나와줍니다. 저를 봐서 나와주는 거죠. 선생님을 봐서 나와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 앞에서 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재미없게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 듣지 않습니다. 딴짓합니다. 어떤 애들은 아예 폰을 숨겨서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계속 폰을 만집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떠드는 아이들을 보고 심각하게 떠들면 제재를 하지만 그렇게 그 아이들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제재를 해봐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을 더 힘들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 부흥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부흥시켜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신자 아이들입니다. 세신자 아이들이 청소년부 안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착을 또 꽤 했고요. 그런데 잘 나오다가 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이러면 또 몇 달 동안 잠수를 탑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듯 집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가정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안 핍니다.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한다면 아이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당연히 신앙 가지기 힘듭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기말 시험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4층에서 애들 오늘 비가 와서 안 왔지만은 계속 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르는 애들까지 하루에 한 열몇 명씩 왔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웬만하면 집에서 TV를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TV를 본다면 들어와서 아이들이 보면 당연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거죠. 들어가서 공부해 해놓고 아빠 엄마는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힘들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아이들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을 우리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내 자녀이기에 여러분 시간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이기에 여러분의 손자에게 시간 많아 보입니까? 교회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믿는 아직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내 형제, 내 자매이기에 시간이 많다는 착하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 많은 거 아닙니다. 부패는 썩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가 나중에는 온몸을 썩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여호수아. 풀무불에 건져내어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갈수록 우리 영혼을 혼탁하고 세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가진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래도 분별하기 쉽지만 믿는 우리들의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합리화해서 만든 우상 숭배는 구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투사해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삶의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급박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동은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의 자아를 바꿔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자아를 통째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라는 사람입니다. 카카가 아니고 카카입니다. 카카. 예, 카카입니다. 카카. 이 선수는 골을 넣을 때 우승 때마다 무릎을 꿇고 어떤 제스처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축구 선수들이 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옷 우통을 벗지 않습니까? 우통을 벗으면 그 옷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I belong to Jesus라고 적어놨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한 영어를 해서 이게 뜻이 뭐냐면 난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I belong to Jesus.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옷을 항상 자주 벗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TV 카메라가 잡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면, 그래서 TV 카메라 앞에 더 갑니다. 가서 이런 제스처를 계속 합니다. I belong to Jesus라고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탈리아 팀 AC 밀란이라는 구단에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가운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FIFA의 올해의 선수였습니다. 2006년, 2007년 유럽 챔피언 리그의 최다 득점을 해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에 세 대회에서 연속 월드컵 브라질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론과 인터뷰할 때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전과 후에 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카카라는 사람은 알고는 있었지만 카카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그가 성공하는 비결에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